예, 문학의 서사 기법 중에 하나인 이 복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문학에서 앞으로 전개될 사건을 미리 짐작하게 할 때 이 복선이 사용됩니다. 어떤 사건이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인상을 주기 위해 미리 그 사건의 가능성을 암시해 두는 것입니다. 복선의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연은 원인을 밝히지 않고 결과만 존재할 때 이것은 우연히 벌어졌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원인을 제시한 직후에 결과까지 제시하면 문학작품을 읽는 수많은 독자들은 이 스토리에 대한 흥미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결과를 생각할 수 없을 만큼 거리를 두고, 시간적인 거리를 두고 원인을 먼저 서술한 다음 독자들이 원인을 잊어버렸을 때쯤 결과를 제시하여 필연적인 느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이 복선이 사용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복선이 없이 일어나는 사건은 독자들에게 당황스러운 스토리를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이야기가 대단히 부자연스럽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또 문학적인 작품으로 볼 때 이 안에 수많은 하나님의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데 이 안에도 이 복선적인 그런 흐름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에 대해서 살펴볼 때 보통 히브리서 5장과 히브리서 7장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탁월하신 분이신데 모든 아담보다 더 탁월하고 모세보다 더 탁월하시고 아브라함보다 더 탁월하시고 아론보다 더 탁월하신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히브리서는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구약에 드려졌던 모든 제사 제도와 구약에 있어왔던 아론의 후손들의 레위지파의 모든 그 후손들의 아론의 제사장들의 모든 직들이 오히려 그것을 초월하는 예수님의 탁월하심에 대해서 증명했던 것이 바로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학서사 기법 중에 복선을 통해서 우리가 이 의미를 또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인을 먼저 서술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복선을 주기 위해서는 원인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창세기 14장에 살펴보고 있는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의 만남이 바로 나중에 히브리서에서 발생하게 될 복선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거리를 두고 있죠. 굉장한 시간차를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BC 2166년경의 사람입니다. 그 이후로 히브리서가 쓰여진 것이 바로 주후 70년경입니다. 거의 한 220년간의 시간 차이를 두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 결과가 바로 무엇입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증거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결코 우연의 산물이 아닌 필연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라는 것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1년, 2년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스토리는 어떻게 담겨 있습니까? 수천 년의 시간과 공간과 사항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이렇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지난 시간 스토리에서 아브라함은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318명을 데리고 가서 메소포타미아 연합군, 즉 동방왕들의 손에 사로잡혔던 조카 롯과 롯의 모든 소유들과 또 소돔 사람들을 구원하였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가나안의 새로운 패자로 부상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을 차지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점차적으로 성취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전쟁에서 승전한 후에 복귀하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했던 한 가지 스토리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을 만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영접하러 찾아온 두 사람의 인물이 있었다는 것이죠. 두 왕을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아브라함을 영접했던 첫 번째 사람은 소돔 왕입니다. 우리 창세기 14장 17절의 말씀을 우리 여러분들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예, 분명히 10절 말씀에서 보시면 소돔과 고모라 왕이 역청 구덩이에 빠져 죽은 것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17절의 말씀에 소돔 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돔 왕이 죽었던 것이 아니라 지난 시간 말씀드렸던 것 같이 소돔과 고모라의 군대, 군사들이 그 역청으로 말미암아 많이 죽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소돔 왕은 도피를 한 상황 가운데 예기치 못했던 아브라함의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빼앗겼던 소돔 사람들과 소유물들을 다시 마주하게 된 것이죠. 이 아브라함을 환대하며 영접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라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 카라라는 단어를 쓰는데 자기 편으로 인정하여 맞이하거나 주인이 뛰어나가서 손님을 반갑게 맞이할 때 이 카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소돔 왕은 지금까지는 이방인 아브라함이란 존재를 있는지조차 몰랐을 것입니다. 또 있다 할지라도 그를 하찮게 여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전쟁의 계기로 그를 다시 평가하게 되었고 이제 동맹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면서 극진하게 영접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소돔과 고모라의 문화에 영적으로 사로잡혔으며 또 메소포타미아 왕들에게 육체적으로 사로잡혔던 조카 롯과 대단히 대조되는 모습을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경건한 신앙인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려운 역경과 환난을 잘 이겨내고 믿음 가운데 끝까지 인내할 때 영향력 있는 존재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강력한 그 능력을 펼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롯과 같이 인간적인 유익을 위하여 자신의 깨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때가 되자 오히려 세상의 권세자들로부터 높임을 받고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들이 아브라함과 소돔 왕이 조우했던 장소는 사회의 골짜기, 또 다른 표현으로 왕의 골짜기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확한 위치로 확인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소돔 왕과 함께 왔던 왕이 바로 살렘 왕입니다. 멜기세덱이라는 그 왕이죠. 그의 이름과 그의 통치했던 지역을 볼 때 예루살렘 근처에 있었던 흰놈의 골짜기가 바로 이곳이 아니었을까 학자들은 추측합니다. 이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왕의 골짜기라고 불렀는데 왕의 골짜기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아름다운 모든 자연 환경이 있었던 곳으로 비교해 볼 때 이것이 예루살렘일 것이다라고 학자들은 주장합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을 영접했던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가 바로 말씀드렸던 멜기세덱입니다. 창세기 14장 1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이때 소돔 왕과 같이 아브라함을 환대한 인물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멜기세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멜레크라는 그 히브리어를 아실 것입니다. 왕이라는 뜻이죠. 또 체데크라는 의라는 그 히브리어도 잘 아실 것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것이 복합된 이름이 바로 멜기세덱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왕은 의로우시다라는 이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에는 한 가지 왕이라는 직분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라는 이중 직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왕과 제사장의 직분을 겸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 고대 사회에서 왕이 또 신을 섬기는 제사장의 역할을 했던 것은 흔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먼저 살렘 왕이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살렘은 어디이겠습니까? 바로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것이죠. 멜기세덱은 예루살렘 지역을 통치하던 가나안의 지역의 한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방인이었겠죠, 당연히. 그 당시에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는 가정이었기 때문에 동일하게 볼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가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성경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전능성과 초월성을 믿으면서 여호와 유일신앙을 믿고 있었던 왕이면서 제사장이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물론 그가 그의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였다라는 것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제사장이라는 코인이라는 단어가 구약성경에 약 740회 정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라면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가 되는 것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홀 모세의 형제인 레위지파 아론의 후손들이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 임명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이렇게 성문화되기 이전에 이미 고대 근동지역에서는 제사장이라는 직책이 흔한 일이었고 이방 종교에서도 보편적으로 있어 왔던 것이 바로 제사장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멜기세덱은 제사장으로 그가 비록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론과 전혀 관계가 없는 인물이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당시 사람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자였습니다. 그는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으로서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의 땅에서 순수한 여호와 신앙을 유지한 채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가지고 가고 있었지만 그 당시에 또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멜기세덱이라는 존재가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7장에서도 그를 의의 왕이며 평화의 왕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여기 보시면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이런 표현들을 들어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멜기세덱은 신령한 어떤 영적인 존재였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멜기세덱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방인이었고 왕이었고 제사장이었고 분명히 실존한 인물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역시 멜기세덱이 이상적인 신정 정치를 실행해 왔던 왕이다라는 것을 또 제사장이다라는 것을 암시해 주는 이러한 표현들입니다. 즉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로서 멜기세덱이 의미가 있는 실존했던 존재라는 것이죠. 이렇게 시작과 끝이 없고 족보가 없다는 얘기는 그냥 막연한 공중했던 존재라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8장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자신을 증거하시면서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시작과 끝이 없는 존재로 너희들이 받아들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으셨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존재도 시작과 끝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그 당시의 사람들도 할 수 없었고 이해할 수 없었지만 분명히 실존했던 인물인 것처럼 멜기세덱 역시 시작과 끝이 없다라는 것이 그냥 공중에 붕 떴던 인물이 아니라 그도 분명히 실존하는 인물이었지만 성경에 자세하게 증거하고 있지 않지만 그가 바로 예수님의 모형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는 것이죠. 제사장으로서 영원한 중보자가 되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로 히브리서 기자는 이 멜기세덱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모든 시간과 공간과 사항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초월성과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향하신 목적과 계획을 지니고 계시고 모든 시간과 역사를 주관하셔서 그것을 성실하게 이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며 반드시 그 뜻을 변개하지 않으시고 그 목적을 이루시는 완전한 유일한 신적 존재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내일 아카데미 시상식이 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생충인가요? 그 영화가 이제 수상을 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기생충을 만들었던 감독이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봉준호라는 감독인데요. 그 감독의 별명이 있습니다. 워낙 디테일한 모든 작업들을 다 끝내기 때문에 봉테일이라고 불리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영화의 완성도를 높이면서 그가 했던 모든 시나리오와 모든 계획들을 사람들이 보게 되자 사람들은 놀랐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 영화를 만들고 사람들이 당대에서 이것을 즐기고 그 복선과 그 의미를 캐치해 나갔을 때 사람들은 이렇게도 만들 수 있구나라고 감탄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디테일이라고 하면요, 하나님을 따라올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1년, 2년 앞만 보시는 게 아니라 시간과 공간과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초월하시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계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일반 레위 혈통의 제사장이 아닌 아브라함 이전부터 존재했던 제사장을 준비하셔서 그를 중보자로 세워주심을 말미암아 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가는 아론의 후손의 제사장이 아니라 그 대제사장을 초월하고 탁월한 그 능력을 지니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이 복선을 제공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하나님이면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갑자기 만든 다음에 구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아들을 안 주시고도 내가 너희를 구원할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없습니까? 하나님이신데요? 근데 하나님 뭘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죄인을 향한 인류의 구원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수천 년 전부터 뭘 하신 거예요?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계시고 그것을 하나하나 이루시면서 완성하시고 당신의 말씀을 변개하지 않으시면서 그 목적을 성취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본문의 내용으로 돌아와서 마치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항복하기 위해서 떡과 포도주를 이렇게 조공을 준비한 듯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런 견해는 본문의 흐름과도 맞지가 않고 히브리서 7장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과도 맞지 않습니다. 멜기세덱은 패자의 초라한 모습이 아니라 당당한 모습으로 등장하여 아브라함을 축복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오히려 그에게 10의 1조를 바치는 자발적인 희생과 헌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11조라는 그 개념이 정형화되고 명문화되기 이전에 뭘 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왕과 제사장, 그의 축복을 받자 감동과 감화를 통해서 자발적인 헌신과 순종으로 나의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빚어진 것을 인정하는 모습을 아브라함이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의 노고를 치하하며 그와 친선을 도모하기 위해 또 그를 축복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만났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멜기세덱을 아브라함보다 더 탁월한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낮은 사람이 높은 자를 축복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들의 손자들이 와가지고요 할아버지 할머니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있을지어다 축복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축복하는 것이 맞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멜기세덱이 아브람보다 더 높은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영접한 멜기세덱은 고통당하는 이웃의 영육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그 가나안 지역의 왕들이 패전하여서 멜기세덱의 이 어떻게 보면 가나안에 속했던 모든 왕족들이 희망을 없는 상황에서 메소포타미아 왕들을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물리쳐서 다시 재산과 소유를 빼앗아 온 것이기 때문에 같은 가나안의 왕으로서 멜기세덱은 이것을 즐거워하고 환대하며 또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 창세기 14장 19절부터 20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여러분들께서 읽어주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과 별개로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이해를 지니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동시대의 사람인데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아브라함보다 더 깊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지니고 있었던 인물이 바로 멜기세덱인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천지의 주재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자신을 하나님의 피조물로, 또 하나님이 자신의 삶의 영원한 주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멜기세덱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전능성과 보편성과 불변성을 믿는 신앙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높은 존재라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단어가 엘 엘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후대에 이제 시간이 지나서 히브리 사람들은요 이 엘이라는 또 하나님에 대한 호칭을 여기서 가져다 쓰고 있는 것이죠. 엘리온이라는 것은 지극히 높으신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8절에 보시면 이 동일한 단어를 지극히 높으신 자라고 표현하고 있고 시편 91편 1절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존자라는 이름을 가리킬 때 엘 엘리온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역사와 능력을 인정하고 믿고 있는 멜기세덱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죠. 내 대적을 내 손에 붙이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대적들을 물리치셨다라는 것을 멜기세덱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쟁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믿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멜기세덱은 바른 하나님에 대한 신관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와 어떻게 모든 인류와 문명들을 이끌어 가시는지에 대한 명확한 바른 역사관을 지닌 인물이 바로 멜기세덱이었습니다. 멜기세덱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이 창세기 14장 20절 하반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그러니까 첫 11조에 대한 명칭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죠. 그러니까 11조 규례가 명문화되기 이전에 고대 근동에서 이미 이 11조의 제도들은 실행되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전리품 가운데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준 것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동시에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기게 된 것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꺼이 자원하여서 11조를 드릴 수 있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11조를 드린 것은 자신의 모든 소유는 물론 자기 자신까지 포함하여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꺼이 자신의 소중한 것을 드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아브라함에게 포도주와 떡을 주는 인물이 있었다면 또 다른 인물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가 바로 소돔 왕입니다. 본래 전쟁에서 승리하면 전리품들은 다 누가 갖는 것이죠? 승자가 독식하는 것이 고대 사회의 전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소돔 왕은 아브라함에게 다음과 같이 얘기하죠. 소돔 사람들은 자신에게 보내고 소돔 사람들이 빼앗겼던 모든 소유물들을 내가 가져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발언이 자연스럽기 때문에 아무런 흠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소돔 왕은 이 얘기를 해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주면 감사한 거죠. 안 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소돔 왕은 제한할 위치에 지위에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하게 이런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보다 물질 만능주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태폐한 문화 가운데 자신의 소유물과 사람도 소유물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얻어서 그 사람을 노동력을 재생산하여서 다시 과거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런 제안을 하였던 것입니다. 멜기세덱에게는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드렸는데요. 이제 소돔 왕에게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천지의 주재이시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면서 창세기 14장 23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분위기를 아시겠죠? 여기서 치부하게 하였다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소돔 왕 때문에 부자가 되게 하였다라는 것을 소돔 왕이 얘기한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복을 주시고 부유하게 하시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소돔 왕의 재물이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다라는 거예요. 야, 너 먹고? 네, 떨어져. 나는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하나님 주십시오. 먹고 떨어져가 됩니까? 안 됩니까? 예, 참 어렵죠. 그렇죠. 아브라함은 소돔 왕의 소유했던 부패하고 폐역한 재물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실과 가족군의 비유를 통해서 어떠한 것, 보잘것없는 하나라도 받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만을 신뢰하고 그 약속으로 삶을 살고 있는 인물이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자신을 위해서는 전리품을 포기하였지만 자신과 함께했던 이방 청년들을 위해서는 그들에게 그들의 몫이 돌아가야 한다라고 소돔 왕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구가 그냥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들에게 기꺼이 분깃을 나누어주는 그들의 소유에게 그들의 소유를 마땅히 돌려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주어진 당연한 권리를 할지라도 소돔 왕의 제안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아서 거절하였지만 자신에게 돌아올 권리는 포기하지만 기꺼이 타인을 위해서 그 권리와 그 입장을 대변해 줄 수 있는 믿음에 성숙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 우리가 이방 부족들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전쟁에 동원된 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사람들 318명 이외에도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었던 헤브론 지역의 세 개의 지파의 청년들이 전쟁에 참여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권리에 대해서 이를 존중 여기는 태도를 아브라함은 취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고유한 인격과 권리를 존중하고 지켜주기 위해 최선의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한 목적을 이룬다는 명분하에 다른 사람의 인격과 권리를 무시하고 침해하는 경우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선한 일이라 할지라도 타인의 인격과 권리를 무시하는 것은 그것은 선한 일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내 믿음의 옳음을 주장하기 위해서,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깎아내리는 것은 신앙과 무관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두 인물들이 아브라함을 환대하고 있습니다. 왕이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베풀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소돔왕은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과 탐심에 눈이 멀어서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교만한 태도를 취하였습니다. 이러한 두 인물은 가깝고 먼 미래에 완전히 다른 길을 가게 됩니다. 소돔은 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이때 소돔 왕도 죽었을 것입니다.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상징적인 인물로 성경의 복선이 되어서 하나님의 크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 대제사장보다 탁월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증거하는데 귀하게 쓰임받고 있습니다. 점점 이러한 가운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창세기 12장에 약속하셨던 복의 근원이 복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했던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저주했던 사람은 저주를 받는 운명으로 소돔 왕이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생각해 보시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잖아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삶을 살아갈 때 우리 때문에 우리를 축복하는 사람이 복을 받고 우리를 저주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왜 이렇게 저주를 크게 하세요? 저주를 받는.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저주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뭐만 잘하면 됩니까? 하나님만 잘 섬기고, 우리 누구 눈치만 보면 되죠? 하나님 눈치만 보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능력 아래 겸손하게 인정하셔서 기꺼이 다른 사람을 축복해 줄 수 있는 복된 존재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서울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